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성경 안 가보신 분들을 위해서 앞에 프로젝터가 있는데 제공하고 있는데 자막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존귀하고 하나님 귀한 분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빅토리아에서 우리 한인들이 1,000명 이상의 한인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빅토리아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업하신 분들, 아버지 하나님 사업이 항상 아버지 번창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일하고 있는 분들, 그 일하는 곳에서 인정받고 월급도 잘 받고 어려움 당하지 않냐고,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꼭 필요한 분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을 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아버지 언어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공부도 잘할 수 있도록,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이 좋지 않은 우리 한인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한 명 한 명 찾아가 주셔서 당신의 치료의 광선으로, 당신의 건강의 손길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와 기관과 조직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얻고 치유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물질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그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넘치는 경제적인 축복도 그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그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그 가정들마다 실현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 어찌하든지 이 빅토리아에 있는 우리 한인들이 하나님 때문에 복에 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특별히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한인들, 사업하신 분들, 또 일하고 계시는 학생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저희 교회가 이 빅토리아가 캐나다 전역에서 경기가 가장 활성화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어려움에 더 잘 돼갈 것입니다.
아멘.
이곳이 또 영적 부흥의 도시가 돼서 캐나다 전역에 기독교의 영적 영향을 미치는 부흥의 도시가 되달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아마 모든 교회들도 성장을 통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네,
떠나지 마십시오. 이 빅토리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실제적으로 있었던 실화,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하면서 이 가장 감동적인, 세계적인 감동적인 이야기하고 여기와 연결되어 있는 성경의 이야기를 함께 연관시켜 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잘 들어놓으시면 감동이 되고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귀담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에게도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기다림으로 기다림. 혹시 사랑하는 사람을 애타게 기다려본 적 있습니까? 혹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24시간 같은 장소에서 기다려보십니까? 모든 사람이 머릿속에 미쳤군 들어오겠는가요? 아니면 혹시 일주일 동안 없나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그렇게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신 분? 나를 위해서 만약에 내가 어디를 가겠다 너 꼼짝 말고 거기 기다리고 있어가면 아마 나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움직이지 않고 나를 위해서 기다려줄 사람 있다. 있어요. 몇 분 있어요. 여러분 이 기다림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 시간 일본으로 한번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시부야역에 가면 개동상이 있어요. 개동상이 하나 있는데 이 동상의 개 이름은 하츠입니다. 하츠. 일본 전통의 아키다 계인데 이 시부야역에 하치계가 동상으로 세워진다는 사연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리차드 기어가 주연으로 했던 하치 이야기 영화를 보신 분들 혹시 아시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영화를 보고 얼마나 끄떡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충격적입니다. 자,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떤 한 교수가, 파커 밀슨이라는 교수가 기차역에서 내리는데 그 기차역에 새끼 강아지 하나 있는 거예요. 길을 내려서 춥고 떨고 배고파서 아끼다라고 하는 조그만 강아지 한 마리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뭐 주인을 찾아주려고 동물보호센터든가 마크라든가 찾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파커 밀슨 교수가 그 강아지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애지중지하게 열심히 먹이고 사랑해주고 키우는 부인은 개를 엄청 싫어해서 개 제발 개 좀 갖고 나가라고 해서 부인은 싫어하는데 이 주인이 개를 너무나 사랑해. 이 개가 이제 성격이 돼가지고 얼만큼 주인을 따르고 사랑하냐면 주인이 출근할 때 되면 그 기차 타는 곳에 가서 뭐냐면 배웅을 하고 그리고 주인이 항상 대학교에 강의하고 5시에 돌아오면 5시 되면 딱 시부야 여기 가서 딱 자기 주인을 기다렸다가 주인의 그 기차가 딱 열리면 가서 주인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교수가 대학 강의를 하다가 실제 있는 날 강의를 하다가 심장병으로 죽게 돼요. 그래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하치는 자기 주인이 분명히 출근을 했는데 강의하러 교수가 갔는데 돌아오지를 않으니까 같은 장소에서 10년 동안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주인만 기다립니다. 남이 던져준 빵 조각이 조금씩 먹으면서 10년을 기다리는데 그 개가 처음에는 젊은 개인데 10년이 지나니까 개가 완전히 그 늙은 개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주인을 하고 기다리는데 거기다가 항상 다니는 그 개가 항상 있어서 왜 그런가 사연을 물어봐가지고 그게 그런 사연인 줄 알고 그래서 이걸 세계에다 퍼뜨리게 돼가지고 하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기 주인은 그렇게 보고 싶어서 10년이나 한 자리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봐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덧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덧인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로 하시다. 그런데 이 하치 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오래 참으면서 기다리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여러분 일생이 다 마치는 그날까지 태어나서부터 일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오랫동안 여러분의 전 인생 동안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캐나다로 옮겨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기분입니다. 2013년에 전 세계를 가장 따뜻하게 하고 훈훈하게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캐나다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탐 크리스라고 아세요? 탐 크리스. 여러분, 이분이 어느 날 복권에 당첨이 됐습니다.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 무려 얼마나 당첨입니까? 4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420원입니다. 벌써 누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420억이 여러분에게 갑자기 생겼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집 사고 이제 막 어디 갑자기 이럴 때 무조건 잠적해야 된다며요. 가만히 있으면 나타나고 또 이렇게 일단 몇 년 동안 잠적해야 되는데 잠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분이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점심을 먹고 있는데 축하합니다. 이게 들려오게 전화한 거예요. 왜냐면 당신이 425억에 당첨됐다. 소식을 알려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우리 같으면 으아악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이런 말을 지금 기절해서 죽는다며. 네? 근데 이분은 전혀 막 와 주다고 그냥 미소만 지었대요. 왜 그랬냐면 이분은 이미 자기 아내하고 가족들하고 전체에 이미 약속을 했대요. 왜냐면 혹시 복권이 당첨이 되면 이 액수 전체를 기부하겠다. 그러니까 그 당첨이 됐다는 소식을 들어서도 전혀 마음에 요동하지 않고 일단이라도 빼놓지 않고 그 전액을 갖다가 자선단체가 기부를 했어요. 멋있죠? 안 멋있는 거. 그중에 10분의 1만 나주지 42억만. 사람이 가장 살기 편하고 가장 걱정없이 사는 게 40억이라다는데 통계 보면 그 10분의 1만 놔주지.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아, 근데 나는 10분의 1이 아니고 100분의 1만 우리 교회에다 갖다 줬으면 우리가 참 좋은 일에만 사님들에게 많이 썼을 텐데. 우리 이은호 회장님이나 우리 이회장 회장님에게 10분의 1만 갖다 줬어. 여성이나 한인에 얼마나 좋은 일을 쓰시겠어요. 그런데 다 기부를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에 참 대단하다. 이 존경심을 갖게 되고 마음의 따뜻함을 느끼게 했던 사건이죠. 그런데 여러분, 탕크리시는 420억을 기부했는데 420억과는 비교도 안 된 것을 기부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해볼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어떻게 되냐면 친히 남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은 것도 이는 나만 얻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420억과 비교될 수 없는 자신의 인생 전체, 당신의 목숨을 여러분을 위해서 기부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죄 때문에 죽어서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국 보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기부하셨어요.
아멘.
온갖 희귀를 쓰고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베트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베트남. 세 번째 이야기는 베트남에서 있었던 시간입니다. 여러분, 베트남 전쟁하면 우리가 1차, 2차로 나왔는데 특별히 1959년부터 1975년을 가해서 제2차 베트남 전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때 일어났던 실화 중에 어떤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조그만 배를 타고 이 베트봉들을 피해서 자유를 찾아서 여기를 떠나자. 여기 있으면 너무 힘드니까 자유를 찾아서 떠나자 하고 어떤 사람들이 야밤에, 캄캄한 새벽밤에 몇 사람들이 조그만 배를 타고 드디어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적들이 경비를 쓰고 있는데 그 어두운 캄캄함에 적들이 다 잠자고 있는 그 시간에 노를 저어가지고 저도 어부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노를 접어서 자랍니다. 노를 쭉스럽게 쳐서 그 이제 적군들이 거기 빠져나가요. 왜냐하면 발각이 되면 포가 발사돼가지고 왜냐하면 격파되기 때문에 조금씩 늘어졌는데 이 고요함에 정말 깨뜨려버리는 사건이 아니라는데 갑자기 깐나나이가 한 명이 있는데 이 깐나나이가 으아! 물어버립니다. 아, 이렇게 울진 않았겠군요. 어떻게 울었냐고. 아이가 갑자기 물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바다에서는요, 이 걸린 종이 없기 때문에 목소리가 제법 쫙 멀리 갑니다. 으아! 우는데, 으아! 우는데, 이 추미의 관심이 이 어른들이 그 아이를 보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 울음소리가 만약에 적들에게 발각이 돼가지고 폴을 발사하면 자기 거기서 다 죽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그러고 눈이 동그랗고 두려워 적군들이 나타나지 않나 불이 켜지지 않나고 아주 놀라서 긴장하고 있는 그때 그 아이의 엄마가 아이의 눈을 틀어 막습니다. 아이의 눈을 막아 그러면서 노를 태워라. 그래서 노를 태워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눈물 흘리며 노를 쳐갑니다. 그래서 많이 적들이 눈물을 빠져나갔어요. 이제 더 이상 울어도 적들이 들을 수 없는 어느 정도 거리 갔을 때 이 엄마가 아이의 입에서 손을 뗐는데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죽었죠.
이 엄마가 이 아이를 살리면 전체가 죽고 이 한 명의 아이를 죽이면 나머지 백화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기에 이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가슴이 아프며 그 아이를 죽인 것처럼 성경에도 그런 실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나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십시오. 여기서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든 인간들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죽어서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여러분에게 기부해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실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죄악, 어렸을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있는 모든 죄악, 여러분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근본적인 원죄 모든 죄들을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져가셔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의 죽임을 당하셨던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옥 보내주시게 하죠. 지옥 보내지 않고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라 했던 겁니다. 우리의 죄들.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인도네시아 쪽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보면은 소 8마리의 가치대 예수님의 피해 가치라고 인도네시아의 한 섬에 가면 특별한 결혼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청년이, 특히 신랑들 청년이 다른 집에, 처갓집에 그 어떤 아내를 맞으려고 아가씨를 데려오려고, 신부를 데려오려면 소를 주는 풍습이 있어요. 근데 딱 보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데려오는 거 와야 되고 마음에 안 들면 소 한 마리를 준답니다. 근데 자기가 보니까 여인이 너무 예뻐요. 여러분들처럼 생겼어요. 그러면 소를 두 마리를 주면, 두 마리를 주면 굉장히 마음에 들었답니다. 근데 그 마을에 링고라고 하는 한 부자 청년이 있는데 이 부자 청년이 이 소를 데려가는데 몇 마리를 드냐면 여덟 마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여덟 마리.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도 아니고 네 마리도 아니고 여덟 마리를 데려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제 초미의 관심이 도대체 여인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 신부 될 사람이 어떻게 생겼을까?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소 여덟 마리나 끌고 갈까? 궁금해하죠. 그래서 그 신부가 어떤 사람을 빨리 보고 싶은데 여기서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마을에 살았다면 여러분의 소 몇 마리가 되겠습니까? 나는 여덟 마리다. 오, 나는 네 마리, 두 마리, 한 마리. 갈등하시는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마을에 있었고 제가 링고였으면 여러분들이 저는 소 여섯 마리를 가져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부를 딱 데려오는데 에게 어떻게 되냐면 이 신부 되는 사람이 여덟 마리 데려왔는데 몸은 이렇게 허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얼굴도 못 생겼어요. 어눌하게 생겼고 근데 동네 사람들이 왜 소 여덟 마리를 주고 데려왔을까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어떤 놀라운 변화가 생기냐면 이 여자는 우리 남편이 소 몇 마리 갖고 데려갔다고 생각했어요? 여덟 마리나 가지고 데려온 장난을 이렇게 존귀한 여자다 귀한 여자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몸에 붓기가 빠진 거예요. 그 다음에 얼굴이 예뻐지기 시작한데 그 마을에서 최고의 미인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 나는 소 몇 마리? 여덟 마리짜리. 나는 소 여덟, 너희 한 마리? 두 마리? 나는 여덟 마리짜리야! 이러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야.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로 가치가 있는지 아세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복주의 삶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인간의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사용했는데 여러분은 어느 정도로 가치가 있냐면 하나님이 한 명밖에 없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면서까지 그 피로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을 살 정도로 여러분이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소 여덟 마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목숨과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피를 흘려주셨는데 예수님의 그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이제 거의 이제 끝날쯤이 되어가고 있네요. 이제 다섯 번째 이야기는 근데 우리 한국으로 하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있었던 이세벌린이의 부활 때 있습니다. 제 사랑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마음이 들 때까지 장가를 못 가고 있었어요. 안타깝죠. 한번 우리 여기 빅토리아에 왔었습니다. 근데 앞에 아가씨들이 나타나면 어 자매님 이래야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한참 앞에 아가씨가 있으면 저기요 저기요 앞에 막 어? 저기요 이 안면 깊이증이라서 왜냐면 사람을 못 봐요. 그래서 생각이 누가 나랑 결혼하는 거라고 참 그렇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갑자기 열심히 그 내 친구의 안일감을 찾으러 다녔는데 그 대학원이에요. 부산대학원에. 근데 그 학교에서 다섯 살 많은 여인을 찾아갔어요. 같이 저랑 같은 그 성이 같아서 윤향수를 제가 누나 누나라고 불렀는데 어느 날 기본을 하고 가만 생각하니까 다섯 살이 여자가 많아도 남자가 내 친구가 마흔 살인데 그래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저기 뭐냐, 온달이 처음에는 바보였는데, 평강공주를 만났더니 장군이 됐다. 갑자기 그게 이야기 돼가지고, 둘이 붙여놔야 된다. 해가지고, 둘이를 결혼을 시키는데, 어떻게 결혼을 시키냐면, 제가 얼마나 반대인가 큰가 보세요. 대통령 결장에서 청혼식을 하게 했어요. 정말이에요. 사람들이 안 믿네. 그래서 뭐냐, 입구에 들어갔더니, 여기 어딘 줄 알고 있냐. 알고 왔다고. 이런 것 좀 하고 싶다고. 어? 당신들 미쳤냐고. 이런 거 해본 사람이 없다고. 그래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했더니 그 사람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별 이상한 사람. 제가 저쪽 학교에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에다가. 근데 그 사람이 진짜 혹시나 하고 진짜 미쳤나 싶어 자기도 청와대에 전화를 해본 것 같아요. 그것도 미친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청와대에 그쪽에 뭐라 해주면 괜찮네. 한번 해봐.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화나고 해가지고 차가 들어가고 그 안에 막 또 백성이 꽃소리도 있고 막 아주 장미들도 엄청해. 그래서 가장 경치가 좋은 데가 어딘지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화나고 했기 때문에 우리 말을 듣는 거예요. 어디 가면 그 대통령 있고 장관도 작은 자리인데 거기가 제일 경치가 좋거든요. 거기 갔더니 그 제목 입은 그 직원들이 와가지고 처음이니까 프로포즈를 했는데 여기서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자기들도 하겠다고 꼭 대신 듣는다는 게 안 되냐고. 그래서 저하고 우리 친구 말고 동기 다섯 명이 김정환의 사랑을 위하여 이른 아침에 잠에서 기타 치면서 그 노래까지 준비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의자를 놓고 이제 그 커플은 제가 가게 가지고 다 준비하고 거기 옷 구경하러 온 사람들도 있었고 직원들도 있었고 제목도 다 근데 안나가니까 딱 지나가니까는 여인을 거기다 딱 앉혀놓고 앞에서 우리 남자들 양복을 딱 입고 이른 아침에 잠에서 그 노래가 딱 끝났어요. 그랬더니 딱 제목 입은 여자가 딱 힐을 신고 딱 나와가지고 꼭 장미꽃 백성을 딱 주면서 저기 그 남자한테 전달 제 친구한테 전달 친구가 다시 그 무릎을 주면서 향수씨 좋아 결혼해 주십시오. 향수씨 좋아 결혼 세 번을 외쳤어요. 그때 주변에서 뭐냐면 결혼해 그런 거예요. 그래 좀 있다가 그 여자가 받으니까 또 그 중에 직구절하던 사람들이 키스해 키스해 그래서 무슨 키스를 결혼을 했어요. 나 제가 양복 한 걸 얻어 입었어요. 아주 좋은 양복 한 걸 얻어 입었는데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 45시라고 아이를 낳았잖아요. 5시 많으니까 사실 자기 시가집에다는 43시라고 속인 거예요. 3살 많다고. 실은 만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예쁜 딸이 태어났어요. 제가 봐도 너무너무 예뻐요. 45세 첫 아이를 낳고 딸을 낳았으니 얼마나 애지중지한. 바로 심하게 안에서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상하다면서 병원에 갔더니 처음에는 약만 주더니 나중에 의사들이 좀 이상하다고 대학병원으로 가라 해가지고 대학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어떻게 오는지 너무 늦었어요. 큰일 났네. 그러면서 의사들이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의술과 함께 모든 기구들을 가지고 그 아이를 살려보려고 난리를 치는데 아이는 일어나지 않고 얼굴만 부어오고 막 이 몸이 피로 이렇게 폐혈증 증세까지 있으니까 막 피로 변해가는데 새까맣게 변해가는데 안 되겠다고 하는데도 엄마가 의사한테 한 번만 더 해보라고 해가지고 막 하는데 막 심장을 누르고 별 방법을 다 아이는 일어나지 않아요. 결국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부모가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라고 그걸 이야기를 해줘야 의사들이 멈춘다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말을 못하니까 말을 못하니까 의사가 저를 안 돌아가고 부모님 설득시키라고 그래서 그 엄마는 도저히 안 되니까 제 친구한테서 멈춰도 된다라고 말을 해라. 아이가 더 비참하게 됐구나 해서 그 제 친구가 울면서 이제 그러면 그만해도 되겠다 이걸 받아들이겠다 해가지고 멈췄어요. 아이가 울면서 엄마가 오해를 합니다.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목사님 결혼시켜줘. 목사님 우리 둘 결혼시켜놓고 아이랑 목사님 우리 아이 살려내라고 하면서 저의 목사를 잡고 엄마가 이야기를 오해를 하는데 지금도 왜냐면 저도 그때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발 이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나온 아이니까 하나님 제발 좀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가 천국이 더 좋았는지 아이를 데려갔어요. 엄마가 오해를 했어요. 그 아이를 애타게 기다려가고 그 아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화장을 해서 그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해가지고 제가 유고를 받아가지고 저만 아는 장소에다가 묻어봤어요. 그래서 먼 훗날 제 친구 혹시 아이를 낳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 자유화를 얻게 되면 제가 그 친구에게 그 아이를 기다려가지고 대전 대평면의 높은 산 아주 큰 소나무 사이에다가 제가 그 무덤을 봤어요. 아이는 부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도 15장 3절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피를 흘려서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하신 뒤 죽었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신들이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는 어떤 우상으로 믿고 있는 그들이 누가 살아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유일하게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진짜고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는 인류의 구세주가 됐던 것입니다. 그분은 3일 만에 실제적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는 파피아 6인으로 여러분 파피아 6인이라고 필리핀 밑에 그리고 호주 위쪽에 보면 파피아 6인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가면 한 큰 섬 마을에 사우엔이라고 하는 부족이 살고 있는 마을인데 이 사우엔이라고 하는 이 부족은 어떤 부족이냐면은 배신을 하는 것을 약간 미덕으로 삼아요. 배신을 하는 것. 그러니까 처음에 손님들이 누가 오면 잘해줬다가 나중에 그 사람들을 배신을 하는데 어떻게 배신을 하냐면 죽입니다. 잘해줬다가 그냥 한심으로 능청했다가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인육을 먹습니다. 그 인육을. 그리고 어떤 사람이 추장이 있냐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 가장 잔인하게 죽인 사람이 추장입니다. 여기에 캐나다 한 선교사 부부가 갔어요. 한 부부 같아요. 아까도 복권 붙는 사람은 아닙니다. 어떤 분이 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부족 대 부족을 싸우잖아요. 그러면 누가 상대방 추장이라든지 상대방 부족을 잔인하게 많이 죽였냐 그러면 잔인하게 죽인 사람이 추장으로 추앙받게 되고 그 인육을 갖다 먹게 되는데 이런 살벌한 것을 성교사로 하는데 근데 거기 가서 자세히 보니까 이 재미있는 게 아니라 특별한 이 풍습이 또 하나 있는 걸 발견했는데 어떤 부족과 부족이 싸움을 하는데 우리는 우리 부족을 서로 싸우지 맙시다. 서로 안 싸우기로 이렇게 약조를 하면은 어떻게냐면은 이쪽 추장이 자기가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럼 그 아이인데 여자가 아니라 남자 아이를 갖다가 상대방 추장에게 자기 아들을 줘요. 이게 주잖아요. 그럼 상대방 추장이 그 아이를 받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 늙어 죽을 때까지는 그 이 아이를 준 그 부족을 사회 부족을 칠 수가 없도록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Peace child. 뭐냐면 화해가 아닌가. 이 풍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화해의 아이를 보내주셨다고 알고 계십니까?
아멘.
알고 계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 화해의 아이로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피를 흘려주셨고 모든 죄를 용서를 준 사람만이 부활했는데 이 예수님을 믿으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세상에서 떠도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일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볼까요? 영접 많은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예수님 주 3만에 부활했는데 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의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될 수 있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실현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다른 분들은 눈 뜨지 마시고요. 다 눈을 감은 채, 다 눈을 감은 채. 우선 저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었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제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라고 하실 분들 손 한번 들어주시면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하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손을 받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미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면 새로우신 분들도 우리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제가 이 시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졌습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여오니 제 마음에 오셔서 저의 구세주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저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해 주십시오. 제 마음에 들어오심을 감사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 진실로 그 기도를 따라했고 그 사실을 믿었으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